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제 성경으로는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버지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우리도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부모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평생이 감사가 식어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한없이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만 우리가 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아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원래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또 그 가정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가정이고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사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성경이 독립된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룻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사도 아니고 뭐 선지자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여인인데 그 평범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이 룻기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정적인 측면에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룻이 살았던 그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무엘 시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시대입니다. 그 다음 시대는 일정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운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성경은 사사기에는 표현하느냐고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방종했다는 겁니다. 방황했다는 겁니다. 방탕했다는 겁니다. 심히도 혼란했다는 겁니다. 아마 종말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히 모든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절대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고 무법천지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시대, 앞날이 캄캄한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가정에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떤 지금 상황이냐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네 식구가 자기 고향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이민 가가지고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덜컥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결혼을 시킵니다. 그 모압 땅 원주민 여자도와 결혼을 시켜서 두 아들이 출가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있다가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계획이 헛것이 되고 이제는 다시 가정을 시작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남편 없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남편 없는 이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도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럴 게 아니다. 괜히 내가 아들 없는 두 며느리를 왜 내가 고생시키나. 그래서 나오미가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새로 인생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워낙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룻도 돌아가라는 건 룻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15절이 그 얘기죠. 나오미가 또 가로대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선택하지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다음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행복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불행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 사람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가 온 게 아닙니다. 행복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불행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시작하든지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불행이라고 말할지 이거를 아니라고 불행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경우는 뭔가 다 가능한 관계는 사회생활입니다. 뭐 친구 관계, 거래 관계, 무슨 어느 단체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관계. 이런 사회활동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택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은 뭘로 이루어졌는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정은 선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선택이 가능한 경우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 중에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상대방이 책임집니까? 왜? 불안전한 존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 선택이 불가능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의 관계가 아니라 순종의 관계입니다. 선택의 관계가 아니라 순종의 관계입니다. 선택의 문제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순종의 관계입니다.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입니다. 또 교회생활하면서 목자와 양된 성도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관계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사람의 기준이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세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을 봅니다. 지금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 두 번째 며느리 중에 뭐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어요. 오르바가 있고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일종의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가만히 선택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기준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면 앞으로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런 기준으로 살았으면 현재부터 미래 쪽으로 향해도 또 그런 기준으로 살 거라 이 말이에요. 오르바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믿음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칙은 없는 사람이에요. 원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다가 문제 만나면 꺾어집니다. 뭐, 오른쪽으로 꺾어지든지 왼쪽으로 꺾어든지 꺾입니다. 오르바는 믿음도 없고 인생에 원칙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지금 15절에 나오죠. 다시 자기 동족에게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돌아간다고 나오죠. 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유턴이라고 그래요. 오르바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원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 사는 거예요. 100년 살아도 이 사람은 아무 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유턴하니까. 도로 원점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원칙이 없다는 걸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이 없는 걸 방황한다고 그래요. 나오미는 방황하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근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있고 원칙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트레이트.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뭔가가 이 사람은 항상 진도가 나갑니다. 진전이 있는 인생 삽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될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원칙이 없는 사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에 입각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 이리 꺾였다 저리 꺾였다 하는 사람. 또 믿음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도루묵 인생입니다. 항상 원점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왜? 지옥에서 출발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룻은 언제부터 믿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기만 하면 시집 와서 믿음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압 땅은 원래 거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땅이었으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플러스 뭐가 있으면 신앙에 입각한 원칙과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원칙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봉사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원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지금 16절, 17절 나머지 다 룻이 다 룻이 하는 얘기인데 룻이 뭐냐면 어머니를 향해서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가정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정에서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정생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진 여자예요. 두 번째,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회생활할 때의 원칙과 기준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세 번째, 교회 생활에서 믿음에 입각한 원칙과 기준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든 다음에 믿음에 입각한 신앙에 입각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적 기준이죠. Biblical standard. 네. 성경적 삶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룻은 가정에서의 비브리컬 스탠다드, 사회생활에 있을 때의 비브리컬 스탠다드, 그 다음에 교회생활에 있을 때의 비브리컬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거를 굽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것을 굽히지 않아요. 그것을 굽히지 않을 때에 그 성경적 기준, 이 진리가 뭐를 말하느냐? 내 삶을 책임져 줍니다. 성경은 두 가지 약속입니다. 두 가지 원칙입니다. 구원의 법칙, 축복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원리,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축복이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되고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 믿으시죠? 예, 믿으시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의 스탠다드가 뭐냐? 그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기 지금 에베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네.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을 존경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판단해봐도 부모 자격이 없다고 해도 존경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경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면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행복하시겠죠, 물론. 그런데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약속이 첨부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첨부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헐레기는 아닌지 좀 모르겠는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 참 복받는 거 봤어요. 예, 복받는 사람 봤어요. 정말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효도가 뭔가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굉장히 효도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은 성경 가운데 사회생활 문제도 나옵니다. 사회생활 문제, 상사와 부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윗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하듯이. 네. 그랬을 때에 누가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너가 나에게 월급 주는 건 물론이겠지만 오너가 주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시스템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 시스템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사회생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에서도 상하관계가 있고 직장에서도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실제로 순종을 실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을 시키고 실천을 시켜서 가정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걸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순종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순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순종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도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계를 단순히 누가 높으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꼭 부모님은 영원히 부모님이고 자녀는 영원히 자녀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부모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럼 내가 자녀 입장일 때도 있고 부모 입장일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랫사람 되기도 하고 윗사람 되기도 하고 아랫사람 되고 윗사람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관계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느냐를 안다고 하면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는 거냐를 우리 성경적 기준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무슨 기준? 축복의 기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준. 하나님을 축복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에서 부모님과 특히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영적으로 영적인 인도자에게 우리가 저기 나오네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할 자기 회개결정까지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을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너희에게 위기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는 인도자들에게는 자세. 그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질서가 지켜지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이런 질서가 지켜지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세계를 이루는 전 세계는 교회나 가정이라는 소셜 유닛 최소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죠. 세포. 한 개의 세포. 그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이 가정과 교회는 뭐냐? 전 세계를 이루는 세포 기초 단위란 말이에요. 소셜 유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마귀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나라를 한꺼번에 파괴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면 한 나라는 그냥 무너집니다. 세계 그냥 무너집니다. 간단하게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서 가정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그 질서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떻게 지켜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이 세계를 지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무능력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리에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떻게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천재지변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안이 무너져서 불안한 게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가정이 많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이 무너집니까? 이것이 한 국가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 절대적인 마귀의 절대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위치를 다 지킵니다. 어떻게? 자녀의 위치, 아내의 위치,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머니의 위치. 우린 세 가지 위치가 있게 되겠죠. 아내의 위치, 아내의 위치가 되는 자녀의 입장이 있었고 아내의 입장이 있고 또 부모 입장이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입장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살모는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42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맨 앞부분에 지금 보아스가 나왔죠. 거기서 누가?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가정생활에서 자기가 아내의 위치가 됐든 어머니의 위치가 됐든 자녀의 위치가 됐든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딱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훗날에 자기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자꾸 어머니 얘기만 했는데 아빠들도 중요하죠. 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어머니가 있겠어.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어머니가 있겠어. 같은 얘기, 어머니 얘기면 아빠 얘기도 헌 걸로 아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데 나도 남자지만 어머니 아내들이 잘해야 돼. 아내들 왜? 남편은 재료가 흙덩어리인데 여자는 재료가 달라. 뼈다귀로 만들었어. 그래서 재료가 특별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뼈다귀들이 잘 하셔야 돼. 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 뼈다귀가 중요한 거야. 어쨌거나 그 룻이라고 한 여인이 그 시대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 나는 단지 말씀만 지켰는데 그 말씀 지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가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에게는 여러분 잘 젊은 사람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2004년도에 그 TV조선에서 방송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예, 어머니의 조마리아 여사의 믿음이 참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연하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격려하면서 담대히 치유를 맞이하게끔 격려하는 그 내용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반드시 계셨었습니다. 오늘 칼럼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니 한 사람의 그 삶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삶입니다. 예, 엄청나게 위대한 삶입니다. 루시 선택한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내용 여기 성경 보셔서 하지만 가시밭길인데 그걸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가시밭길을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그 30, 40대 후손 중에 후손이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고생되고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엄청난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했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못 받았던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유형무형의 뒷바라지를 희생을 다 마다하지 않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를 드리고 더 배우에서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자녀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들을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